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까지는 제가 읽고 13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3시간 동안 다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목만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동일하다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자아의 죽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죠?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죽는 그런 작은 죽음들의 연속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세상 가치관과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올바르게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 가치관과 방식은 바로 우리의 정욕과 또 자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 가치관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일들을 파생시키고 또 전개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다 보는 눈이 열리면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분별력 있게 살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질병, 죄는 교묘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다고 그게 결단하고 할수 있지만 영적 질병은 통증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무엇이 원인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고 또는 전혀 무감각해서 이게 아픔 또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를 연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병이라는 것은 상당히 감추어진 것이고 숨겨진 것이지만 그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것은 아주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의 삶이 어디선가 교착 상태에 빠지든가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어떤 뭐좀 어려운 일을 당하든가 아니면 뭐 중년의 위기가 오든가 뭐 갱년기가 오든가 하면은 그냥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글루를 붙여놓은 것처럼. 그래서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전개되지 못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은 항상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예,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그 로마에 말하자면 앞잡이 노릇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거기서 일부는 자기가 이제 수입으로 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로마에다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동족들을 막 채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막 걷어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막 악랄한 방법일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거죠. 또 죄인들이란 정말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따돌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에게 내가 뭐 그렇게 필요한 분도 아니지만 자기는 스승이라고 하면서 왜 저런 죄인과 세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필요한 자는 병자이지 건강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건강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잖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대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질병과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다 이거죠. 죄인과 세리들은 안다. 그러면서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 자비, 인애, 기타 이런 많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단지 꼭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종교 행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애쓰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제사와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잠깐 접고 그리고 긍휼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배우라. 그걸 아직 너희들이 못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뭐 제사나 아니면은 뭐 율법을 엄수하는 거나 이런 데 지키는 데는 귀재들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완벽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록을 만들어서 1부터 100까지 다 체크했을 때 다 합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진 않죠. 그죠? 이따가 좀 더 뒤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너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제사, 율법 이렇게 하면 맞아,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보이시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익히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서 선포된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듣기 쉽게 이제 호세아 말씀을 하신 거죠. 호세아는 그 당시에 막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분리된 그 상태를 너무나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모든 그 조건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그 향상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호세아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애 그리고 사랑 이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과 또 많은 이교도 예배에 흠뻑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6장 6절에 가시면 아까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애를 구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자비와 사랑, 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그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표현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는, 커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헤세드가 우리 인간들에게서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릇 속에 무엇을 가장 채우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채우고 싶어 하시겠죠.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나 뭐 율법 준수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보이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 나누는 그런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잘 알고 우리가 다 같이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라는 이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라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사람에게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 말도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우선적이고 특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로부터는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탓하신 거예요. 마태는 인애 대신에 긍휼이라는 말 썼지만 뭐 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제사와 종교 행위를 잘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 그게 아니고 헤세드의 승부를 걸어야 해.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니까 이제 뭐 그 제사나 뭐 종교 행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뭐 직장인이 있다라든지 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가라든지 뭐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라든지 뭐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각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직장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애쓰는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함과 또 책임감과 이런 것에 성공의 승부를 걸겠지 하면서 하시면서 아니야, 그것보다도 먼저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야 돼. 또 학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학자들에게는 뭐 통찰력과 그리고 분석력 그리고 지식 이런 것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승부를 걸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야. 물론 중요하죠, 학자니까.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더 중요해. 예술가는 은사를 뛰어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은 은사 없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에게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긍휼이 가장 중요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 프리즘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것들로 양육하면은 잘 양육했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아이의 그 제자의 삶 속에서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사랑과 긍휼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뭐 죄를 지은 자를 죄인이라고 하죠. 뭐 그건 너무나 쉬운데 이 죄인의 이제 결국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삶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내 그 스스로 되질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영적인 질병 때문에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낮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죄만 짓고 뻔뻔스럽게 뭐 감옥에 갇혀서 형벌 다 이거 때우면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같이 밥 먹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어떤 자기의 겉모습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뻔뻔스러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끌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들었는데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그런 사람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죄인들의 모습에서 대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보다 제사와 율법 준수를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랑과 자비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또는 사랑과 자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끌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인생에 성과가 있고 업적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리고 매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잘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 형식이야 뭐 어쩌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온통 종교적인 그 국가였기 때문에 그 환경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길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종교 행위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계속 연구하고 이 형식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과 자비가 우선이 되는지를 않는 거죠.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뭐.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의를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자기의 의의를 돌출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끌리는 것을 먼저 찾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무엇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보면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종교가 자기 의의의 동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랑과 긍휼을 떠나게 된 그런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믿는 거예요. 점점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끌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거보다 저런 것보다도 자기들에게는 더 우선적인 사안이 그 삶의 사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지. 저 무슨 소리야 지금? 저렇게 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죠.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몇몇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리셨나 봐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쉬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끌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를 아시겠죠? 예, 그죠? 안 끌립니다. 근데 죄인들은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왜요?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기들 인생의 오점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하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붙잡을 게 없습니다. 패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인애가 뭡니까? 긍휼을 원한다.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못 배우고 살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티칭으로 가르침으로 들려주시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럼 지금 내 이 바닥의 자리에서도 나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바닥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냥 거기에 소망이 없는 상태일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붙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영적인 그런 그 갈망이 막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을 때는 아니 이토록 귀한 것이 왜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을까?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귀를 막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을 가르쳐주면 딱 붙들 것을 먼저 보신 거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보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비록 뭐 무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서 뭐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사람들 붙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붙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바닥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밥 먹고 있는 또 마시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로 찾아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역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랍비, 선생님이세요.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정말 너무나도 높은 선생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을 때 뭔가 좀 안 어울린다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사랑과 긍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에 감동이 있었을 때 나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 나 이분과 너무 가까이 하고 싶다. 평생 이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터득하는 거죠. 복음의 여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배워가면서 자기 인생에 이제 그 뒤에 따라올 때 영적인 축복이 또 엄청나게 따라오거든요. 그것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 내가 사람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참 안 좋은 것만 보였는데 좋게 보여지는 축복. 그 다음에 아, 이 세상엔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관계가 비록 우리 가난해도 같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거 알게 되는 그 축복. 그러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니까 살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가꾸어갈 그런 어떤 노동도 또 다시 일어나고 싶은 용기도 한번 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랑과 긍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뼈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살이 붙여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이렇게 부유한 삶을 주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정말 삶다운 삶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자기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프리즘을 자꾸 강화를 시킵니다. 이 세상 프리즘을 강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를 자꾸 내세우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관심 영역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있고 하면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일하거나 또는 그것을 대해서 연구하거나 뭐 할 때 자기 기준이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잡습니다. 세상 프리즘들이 설정하는 자기의는 복음의 여정에서 무서운 적입니다. 이 이상은 돼야 된다. 미니멈. 뭐. 이 이하로는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이상은 돼야 돼. 아니면 그 부끄러운 거야. 잘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사랑의 말투와 모든 표정으로 아름답게 설득은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잡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너는 인류대학에 갈 수 있어. 인류대학에 갈 수 있어. 알았지? S대학 갈 수 있어. 거기 가야 돼. 난 믿어. 막 이러면 막 대여섯 살 때부터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막 마음이 막 나 그래 갈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게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4시간 자야 된다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던 우리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만족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이제 이게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목표 세우고 열심히 하고 4시간 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안 돼? 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게 꼭 공부나 무슨 뭐 돈을 버는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성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양육자의 기준에 따라서 성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이렇게 조금 막 자유롭게 해도 굉장히 편안한 집안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어떤 집안에서는 조금만 좀 어긋나면은 조금만 뭐 또 어떻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집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같은 기준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 기준인 거죠. 자기 의의 기준이 또 다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자기 의의를 길러주는 그런 삶의 양육 방법이 우리에게 편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선하고 반듯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예의 바르고요. 바리새인들이 나빠 보일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연인입니다. 그냥 자연인. 아, 뭐 산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그런 자연인 말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그 자연인은 바로 이런 트랩에, 자기 의의 트랩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의와 도리를 따지고 능력과 외모를 따지고 그러니까 많은 기준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핵심 신념이 되면 언어 표출 방식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래야만 한다, 저러면 안 된다 라는 영어로 하면 must, should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아마 본인이 얼마나 should라는 말, 영어로 하면 must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시는지 아마 인식하지 못하실걸요.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말끝마다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벌써 자기에게 신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신념 체계가 아주 굳건해진 것이죠. 근데 그게 자기 의의 기초에 있습니다. must, should, 또 지시하는 언어, 판단의 언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에게 먼저 이것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만 바꿔도요. 그러면은 should 대신에 무슨 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생각을 못 해보신 거죠? could라는 말이 있습니다. must? wou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거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근데 살짝 그 바꾸는 것이 나의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내가 강한 어조로 말을 해놓고 나면은 내가 그거를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방어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부드럽고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니까 자기는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법을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우리 모임을 보면요, 각각이 다 자기 의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질로 따지자고 막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성을 높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의 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다른 프리즘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게 만날 수가 없죠. 교차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이 그룹에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라든지 가정에서도 조차도 이 다양함을 극복을 못하는 거죠. 알았어, 저 사람은 저런 줄 알았어, 내가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귀찮은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죠. 그런 갈등의 씨앗과 극복하지 못할 그런 어떤 우리 자기 의의 영역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그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준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나의 그 기준점을 스탠다드를 찾아내서 과감하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아, 만약에 예의를 너무 원하는 분이라면은 아 그래 나한테 예의 좀 안 돼 안 돼 해도 돼 뭐 이렇게 한번 좀 탁 내려놔 보십시오. 꼭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기준점이라 그러면은 그 또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면서 좀 편해지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느끼면 나는 목사니까 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뭐 욕을 하든 뭐 어쨌든 그냥 그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용납 못해 이런 거 없애보자는 거죠 한번. 예? 아니, 영원히 그렇게 하기가 지금 결단이 두려우시면 한 열흘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열흘만이라도. 사람은요 이 세포 분열이 3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3주 동안 훈련하면 많이 된답니다.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열흘은 너무 짧고요. 3주 동안.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편해집니다. 인생이.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 저런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놀라고 막 하나도 놀랄 것도 아닌데 놀라고 막 그냥 자기 혼자 막 심장이 막 끌었다가 내렸다가 막 그리고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누구에게 놀아나는 것입니까? 저 사람도 아닙니다. 내 상상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 납니다. 이거 한번 내려놓으시면 정말 삶이 많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도 훈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되지 않는다 치고도 많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열심히 지금까지 사랑을 배워오면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산 것은 다 허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으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뭐 여태까지 살았던 거 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나는 사랑 배워야 합니다.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까 성가대가 정말 너무 귀한 찬양 불러주셨죠? 우리 성가대 오늘 그 귀한 결단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나처럼 복음에 거스르는 본성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자기의에 똘똘 뭉치고 자기의 때문에 내 인생을 여태까지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살아왔던 이것이 정말 나는 복음이랑은 관계가 없었군요. 형편없었군요. 이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이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의 삶에 얽힌 실타래가 이제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배우는 죄인은 행복한 죄인입니다.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고 뭐 그것을 봤기 때문이죠. 관계와 소명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면 삶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뭐 어떤 부끄러운 기준들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경쟁을 안 해도 될 자리에서 경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업적 추구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그거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생명의 핵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관계와 소명의 길 속에 펼쳐지는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고달팠거든요. 좀 고달팠는데 몸도 그렇고 뭐 마음도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맞아, 삶은 아름다운 선물이지.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생각도 아니고, 그런데 선물이지. 그러니까 그날 살 수 있는 또 힘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요하고 충만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